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점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지니라 하시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함께 신명기를 수요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뜻은 통상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서의 등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자어로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새로울 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거듭 신자입니다. 그렇게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은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성경 각 권의 맨 앞에 나오는 한두 단어로 제목을 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신명기는 앞에 두 단어를 따서 이것은 말씀이다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명기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으로 이해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갱신과 강화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을 2세대들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9장 1절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하는 율례와 법도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크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설교에는 잊지 말라는 말이 12번, 기억하라는 말이 15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신,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하고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9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로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그것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들어가며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신명기 전반을 통해 모세는 지속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데 어찌 보면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반복적으로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가끔씩은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자신과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는 앞서 말했듯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직접 참여했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5장에서도 규례와 법도를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출애굽 2세대와도 맺은 언약임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서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신명기의 말씀도 그저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함과 또한 성도님들의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자녀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녀들만 다른 나라로 이민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통상 그 나라의 언어 혹은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문화를 미리 공부시키거나 세상이 원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이 새롭게 들어가게 될 땅에서 무엇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지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은 신명기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과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설교했는지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모세가 지금 말씀을 전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지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며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요단 맞은편 아라바 광야입니다. 나유대 지명이 정확히 어디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경계선에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간극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에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다시 도착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였고 이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입성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단어는 때로는 기록하다,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본문에서는 강론하다, 풀이하다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기록하여 넘겨주는 것을 넘어 풀이해주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앞에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매 7년마다 낭독하여 듣게 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땅에 대한 이해도 아니었고 그 땅의 문화도 아니었으며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만나를 통해 양식을 받았으며 많은 대적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기도를 때때로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응답받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기도는 멈추게 되고 감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가 계속해서 의지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상세하게 풀어주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땅은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이미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 그 땅에 들어가는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출애굽 1세대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남겨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행위가 필요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이 실질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들도 순종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가증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의 생활아, 생활아 예배아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말씀만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우리는 지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출애굽 1세대에게 있었던 일들을 회고합니다. 본문 9절부터 18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였던 일을 회고한 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운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지도자들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회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본문 9절에서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신이 혼자 지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져야 하며 어떤 직무들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는 군사 용어이며 이들이 맡은 직무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조장도 모두 군사 용어들입니다. 모세는 재판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운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타국인에게도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것과 외모 혹은 귀천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 그것을 대신하여 재판하는 지도자들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때 모세에게 넘기라고 말하며 세세한 절차를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에도 타국인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도 차별 없이 공의롭게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어 19절부터 33절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내용을 모세가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열하룻길의 행진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처럼 삼았던 곳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로 인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20세가 넘는 성인들은 모두 약속의 땅 밖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자 모세는 그들에게 곧장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이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지금 모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모세에게 제안 한 가지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처럼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정복에 나서기 전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정황을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22절에서 나오듯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올라갈 길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원래 목적이었던 올라가는 길과 성읍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 땅의 비옥함에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정탐꾼들도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이나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세속적인 것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본문 26절에서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회고한 것은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 입성이 실패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의 모든 삶에서 그들보다 먼저 가시며 싸우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14년 표어였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오히려 원망하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허락하셨는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2절부터 4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거듭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는 꼭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40년 동안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들의 의복과 발은 전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없이도 너무 평안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기억하며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때의 일에 대한 세부적인 심판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과 장차 출애굽 2세대를 이끌어가게 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출애굽 1세대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함께 우리 본문 4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이들이 가야 하는 이 홍해길은 어디입니까? 이들은 이미 한 차례 죽음의 위협을 넘어 출애굽하여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이 길은 19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크고 무서운 광야에 놓인 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의 대가로 다시 광야라는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지만 결국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판단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겠다며 무기를 챙겨 들고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우리 본문 41절에서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고 혹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마치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미 죄악을 지은 후에 돌이키려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1절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이 진정한 회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솔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들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결정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섰다가 제대로 공격도 해보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본문 42절에도 기록하듯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행동은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였고 이제 반대로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전투로 인해 패배하고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었느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나의 수대로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출애굽 1세대는 여러 날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야 했으며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기까지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회고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감추고 싶은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픈 과거를 꺼내는 이유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선조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모두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제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생명이 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며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루시며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단연코 없습니다.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생명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모 세대처럼 불순종하며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에 나오기 힘들어진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은혜를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도 그것이 은혜의 해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의 해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눈을 들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의 해를 기억하며 그리고 또 감사하며 주변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성도인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주님께 순종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실상은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